오늘 밤 너희도 여기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1405년경입니다. 사해 동쪽에 위치한 모압 왕국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지금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인근 지역에 나타난 이스라엘 군이 그 지역의 강호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대군이 지금 모압의 접경 지역인 모압 평야에 집결해 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모압으로부터 모압 평야를 빼앗은 아모리가 멸망당했다면 그들보다 훨씬 연약한 모압이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거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과 암몬의 경계에 이르면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자녀들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들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할 어떠한 의사나 조짐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공격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지레 겁먹고 이스라엘을 몰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재래식 전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을 알기에 고민하다가 기발한 착상을 합니다. 그것은 돈을 받고 개인과 나라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직업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신통한 선지자는 신들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고 심지어는 나라의 운명조차도 그 나라의 신의 축복과 저주에 달려있기에 그 신만 조정하면은 축복과 저주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당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었던 선지자 발람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그리고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들의 장로로 구성된 고위 사절단을 발람의 고향인 유브라데 강변의 도시 부올로 보냅니다. 미디안 족속도 여기 가세한 것은 이들도 이스라엘의 출현에 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이들에게 큰 복채를 들려보내면서 가서 발람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의 관행에 따라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 내가 물을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를 내일 대답해 주리라고 답합니다. 물론 발람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게다가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돌 맞아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선지자, 점치는 자 발람에게 밤에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 선지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당나귀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발람에게 물으십니다. 구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 발람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자신을 위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듣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지만은 실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원할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발람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 하나님은 발람을 질책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포착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발락이 한 말을 편집해서 옮깁니다. 10절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내게 보낸 자에게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있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언뜻 들으면 발락의 대답은 진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발락은 발람에게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요구했고 그러면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말은 진실했지만은 부분적으로 진실했습니다. 발락이 한 말 가운데 치명적인 말은 빼놓고 나머지 한 말은 진실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진리는 100% 거짓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할 때 부분적인 진리를 얘기하면은 그것만 들으면은 100%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를 얘기하면 100%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라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말은 치명적인 말을 빼고 전했는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고 말한 발락 왕의 말은 살짝 빼고 전했습니다. 발람의 저주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말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대답은 기만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건 어린 나이도 다 알아듣는 말로 전혀 오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수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 자손을 내가 축복하셨다고.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손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살 짓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또 편집해서 전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교묘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핵심적인 말씀은 송두리째 빼놓고 전합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는 말씀은 일체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절단이 돌아가서 발락에게 이것을 전하자 발락은 발람의 속마음을 포착하고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들 사절단에게 더 많은 예물을 들려서 보냅니다. 발람의 교묘한 대답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로 올바로 해석한 겁니다. 이들은 발람에게 발락 왕의 말을 전합니다. 16절 후반부 17절을 보시면 만사 제껴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그를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백지 수표장을 하나 주겠으니 와서 저주만 하라고. 엄청난 죄이고 뿌리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발람은 그 죄를 거부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할 것을 거부합니다. 18절을 보면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네가 내게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방인 선지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발락이 보낸 사절단은 크게 낙담했을 겁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들었던 대답보다 더 절망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그러나 발람은 곧 이어서 묘한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서 여기서 유하라. 내가 늘 하듯이 밤에 여호와께 물어보리니 전에 왔던 사절단들과 똑같이 너희도 여기서 하룻밤을 거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묘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영어 성경을 보면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실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교묘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단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자신 입으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어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다른 말씀을 하실지 내가 밤에 알아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처음에 했던 말이 진심이었다면 발람은 그들에게 하룻밤 더 머물라고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며 발락의 사절단을 잡아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발락이 제시한 엄청난 떡,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같이 큰 뇌물을 바치고 생떼를 쓰면은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발람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구구절절의 해석들을 하는데 우리 직관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들이 너를 부르는 것을 뿌리칠 수가 없다면 이들이 제시하는 영광과 상급을 포기할 수 없거든 가라고. 정말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어기고 갈 길을 계속 찾을 것이 뻔하니 너는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 그것만을 너는 행할 것이니라. 원어와 원어에 충실한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 그것만을 너는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미는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것만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발람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의미보다는 다음 두 번째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는 네 의지에 상관없이 내가 네게 명하는 것만을 행하게 될 것이니라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제대로 번역한 것을 보면 You shall 하고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네가 네 의지를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별짓을 다해도 너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지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이미 모압에 가 있었기에 다음날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곧 발람의 나귀가 발람을 꾸짖은 그 유명한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그 의미는 다음 시간에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직관적으로 단순 명료합니다. 너희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도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우리 주위를 보면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네가 은과 금을 가득 채운 왕궁을 내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일체 가감하지 않고 전하겠노라. 이런 말을 하면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이분은 정말 정통 선지자구나. 정말 경건한 선지자구나. 그러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정치가나 외교관들과 같이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66권이 누누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발람과 같이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하나님 카드를 내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거짓 교사들과 같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는 사꾼 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 카드를 플레이해서 사욕을 채우느냐 채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난도질하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였으면은 그 사람은 벌써 살인했다고 하시고 간음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장, 3장, 4장을 계속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뜻 때문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를 못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발람의 끈질긴 유혹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와 입술까지 다 주관하셨기 때문. 그 때문에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 큰 탐욕이 있어서 왔지만은 결국은 빈털터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바알 부올에서 음행하게 한 연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발락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도 묘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번영의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겠는데 조엘 오스틴과 같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저거 제대로 교회 다닌 사람은 저건 다 거짓이다 하는 거 알 수 있겠는데 로버트 슐러와 같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저건 거짓이다 하고 알 수가 있겠는데 무조건적인 축복을 전하고 세속적인 축복만을 전한다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겠는데 100% 정통 교리와 정통 진리를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라고까지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라고까지 전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들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붙들어 놓습니다. 그게 대형교회를 하는 비결 가운데 비결입니다. 정통교리를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같은데 이런 교회가 없다. 그러나 절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혼전에 동거하고 있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찬양팀에도 있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니까. 그리고 탈세하고 종업원들 올바로 대하지 않는 기업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얘기하게 하면 다 도망가고 교회 수억 원, 수천만 원씩 내는 사람들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시어머니 생전 보지 않고 며느리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죄를 자세히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다 40대, 50대 권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사람들을 혼동케 하고 그 본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저의는 분명합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제공해 줄 돈과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정말 가감하지 않고 전하면 대부분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주님 제자들과 같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왕궁에서 고운 옷을 입고 거닐고 타락한 세상에서 인정받고 크게 존경받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참 선지자이고 참 교사인지 성경을 똑바로 알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 사꾼 교사를 쫓아갔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도 믿지 말고 어느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해도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감사한 것은 세상 지식이 많지 않아도 깨끗한 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무식한 시골 할머니를 포함해서 어린 나이를 포함해서 성경의 단순한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고 이거 진짜다, 이거 가짜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 가운데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명히 최종적으로 단원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계속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내가 복되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에 더 많은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계속 세상에 학위를 하는데 세상에서 장사를 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무정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가 딱 막고 있는 병뚜껑 때문에 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네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성실하고 거짓되고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 생각이 무엇이냐고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인간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지식이 있는데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계속 나하고 딜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3, 4장에서 자세히 볼 수 있듯이 발락은 계속 발람을 유혹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집요한지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할 때 세 번 계속 시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이 넘어가시지 않자 사단이 떠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단이 잠시 떠났다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엿봤다고.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했을 때 사단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또다시 주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우리 계속 주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야,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대단히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수백 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계속 주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주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로 주님과 씨름하는 것, 그것은 계속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주님 말씀 듣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끈질기게 조르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길 잃은 탕자의 비유 잘 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계속 요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 분배해서 달라고. 불경하기 짝이 없는 요청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나 똑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자녀에게 해줍니다. 우리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할렐루야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명시적으로 분명히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다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인간이 만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 저주를 내리셨다고 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서로 동거하게 한 것.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혼외 정사를 벌이는 것. 이거 저주에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와 살고 여자가 여자와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동성연애에 내어버려 두셨다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였느니라. 그 합당치 못한 일, 나머지 모든 죄를 다 포함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들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준엄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런 짓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따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떼거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그게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아니다 하는 거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람은 왜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 듣기를 싫어하고 계속 주님과 씨름을 했는가? 그 이유는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 탐욕은 더 구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대로 육신의 모든 정욕, 안목의 모든 정욕, 이생의 모든 자랑거리들, 이것이 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엄청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세히 강해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간증하듯이 내가 예전에 신학교 교수를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설파를 잘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고백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뛰어난 카멘테리를 쓴 이안 드구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건한 분입니다. 그래서 목회 들어가기 전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섬기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갖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거기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신학은 미국의 신학교와는 달리 아주 깊은 신학을 하는 곳입니다. 미국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 뛰어난 카멘테리를 쓰는 분인데 그분이 직접 두 패러그래프에 걸쳐서 간증을 합니다. 신학교의 신학자들은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보지 못해서 평생 헤매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들 그리고 시골 할머니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성령이 들어간 자는 누구나 깨닫게 하셨다. 제가 이 얘기를 했으면은 저거 훌륭한 신학자도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설득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뛰어난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서 영생을 찾아서 주님께 왔던 율법사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은 그래, 그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우리 직관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살기 싫으니까 주님께 와서 또 토론을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니까? 그때 주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를 해 주시고 너도 무식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고 살아라.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혼동케 만들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복잡한 종교 생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하신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큰 명예도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큰 부도 누리고 싶고 그거 누리면은 그 다음에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병정놀이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5만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싶고 이 생의 자랑거리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갈리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거짓말 듣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라. 내가 유일한 주권자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얘기하셔도 내 욕심에 눈이 가려워지면은 그 욕심을 이루고 싶으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계속 다른 말씀이 어디 있나? 성경에 내 정욕을 충족시켜줄, 정당화시켜줄 말씀이 어디 있나 하고 그걸 부지런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오늘 발람과 같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리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탄순한 삶을 살면서 지상에서도 복된 삶 살고 나중에 모두 천국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이제는 더 이상 발람과 같이 살지 않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리라 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생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으면은 이제는 실천하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심으로서 세상에서의 삶이 혼동스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우리 영어 표현으로 심플한 뷰티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한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한 삶 모두 누리시고 지상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신령한 축복들 마음껏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